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와 평강의 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의 위에 서야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그 위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여러분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통치지역과 팔레스타인 통치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이드하는 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의를 시키는 인사 말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만나게 되면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말로 인사를 해야 되고 아랍 땅에서는 아랍 말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호텔에서 일어나면 아침 먹을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다스리는 땅에서 아침 먹을 때는 아샬람 알라이쿰 아샬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해서 아랍 땅에서 샬롬 했다가는 웨이터가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말은 다르지만 사실 그 뜻을 보면요 같습니다. 샬롬도 평안하소서라는 인사고 아샬람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깃드소서 인사입니다. 우리말은 다릅니까? 우리말 안녕하세요. 안자가 평안할 안자고 영자가 평안할 영자입니다. 우리말도 뭐냐면 꽃배기로 평안하세요. 이게 우리말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살아도 사람들마다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팍스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라고 부르는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누리는 평화,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림으로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화를 얻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던 평화의 실패자로 또 로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이다. 권력과 힘을 내가 가지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지금은 없어서 고통스럽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팍스의 평화는 없습니다. 또 다른 평화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거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뭡니까? 선물일세. 선물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이 평화에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에만 주어지는 관계성의 평화가 샬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평강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느냐? 죄인은 평화를 못 누립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못 누립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화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페이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으르렁거리고 싸움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곳이 유대교와 무슬림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모든 의무를 감당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요, 돈 만불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늘 찾아와서 여보게 우리 좋게 지내세, 우리 즐겁고 평화롭게 지내세, 나 마음 다 비웠네. 돈을 갚아야 평화롭죠. 자기 집 빚은 안 갚고 평화롭자고 그러면 약올리는 거예요. 약올리는 거. 내가 상대방의 뺨을 후려치고서 여보게 나 마음 다 비웠네, 우리 편안하게 지내세, 그러면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채무를 다 갚을 때, 의무를 감당할 때 갖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와 평강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샬렘, 이게 뭐예요?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라는 말은 나의 왕,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롭다,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평강을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평강과 의와 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도 변함없이 완전하게 용서하신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의의 축복.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등장한 예수님을 예표에서 나오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인데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이 힘을 합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물건을 탈취해서 갔습니다. 자기 조카와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 자기의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조카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구해서 그 가족과 탈취한 빼앗겼던 물기를 빼앗아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샬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에게 베풀어줬던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아브라함을 위로한 것은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오늘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의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중에 죽기 전에 죄 지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선포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과 찢기우신 살을 통하여 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발달 심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는 피상적 낙관주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이 피상적 낙관주의죠. 뭔가 아버지가 부자 같고 아무것도 못 먹어도 자기는 뭐 잘 살 것 같고 걱정, 먹는 거 걱정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다 잘 자고 마냥 즐겁고 다 용서하고 또 공부는 개뿔도 못하면서도 장래 소망은 대통령, 무슨 검사, 변호사, 판사 되겠다고 하는 것이 피상적 낙관주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조금 철들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염세주의. 인생이 철들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아, 참 살아가는 게 어렵구나. 되는 일이 없구나.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의지를 단단히 가져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도 믿을 거 없고 참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 사실은 철들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 꼭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죄인이라서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은혜의 낙관론자들이 되셔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염세주의가 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무슨 일을 부탁하고, 아유 목사님 못해요, 저는 바빠서, 목사님 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벌써 10월달 되면 교육자들이 내년도 이제 구역장도 세워야 되고 또 각 부장도 세워야 되는데 못해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신앙의 은혜의 낙관론자들이 되어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평강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담대하고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평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소비닷교회에 가서 10주년 행사와 더불어 4명의 졸업생 졸업식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소비닷교 졸업생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의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한국의 대학에서 당당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지만 애들이 잘할까,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24명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성적표도 공개한답니다. 오늘 내가 공부한 시험 성적은 몇 점? 그래서 전부 공개, 24명이. 그리고 서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뭐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나 조금 있으니까 네가 써라, 내가 쓴다. 그래가지고요, 24명이 가족처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명이 이번에 졸업하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들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4명도 다 한국의 장학생으로 가도록 6등급은 다 받아놨는데 벌써 졸업식하고 그 다음 날부터 2명은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장이 어느 직장이냐면 한국의 KTE 케이블 방송이 캄보디아에다가 케이블 방송을 세워야 되겠는데 캄보디아 케이블 회사와 서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통역사를 불러다가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듣고 다 얘기하고 이제 거의 다 단계에 이르르면 중국 사람들이 통역사를 돈 주고 사다가 내가 두 배를 줄 테니까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덕 보는 건 중국 회사가 다 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KT 회사가 그 사람들 통역사들 못 쓰겠다, 소비대학교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한다는데 그 아이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두 명을 테스트해가지고요 두 명을 하이어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1,500불. 왜 안 놀라십니까? 1,500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캄보디아의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이 한 달 월급이 200불입니다. 선생님 월급이 200불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제 놀라세요. 1,500불. 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한 달 동안 1,500불씩 받고 가서 통역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저 네 명 중에서 해필 내가 안수한 아이가 부모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하도 때려가지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집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딸을 키울 수 없어 자기도 억울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딸이 혼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대학교에서 하루도 집에 못 가고 학교에서 그냥 졸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서 그래도 유학생활인데 부모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뭐라도 사갖고 가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소비대학교 위기, 한 명이 드디어 한국 대학을 포기하나 그랬는데 이 두 명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1,500불씩 받으면 너한테 500불씩 줄 테니까, 너도 1,000불 있으니까 가자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기 부모 석 달 월급 이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 월급에 500불을 떼서 한국에 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도 1,000불 있으니까 가자 같이, 비행기값 내서 가자. 샬롬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려면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자와 함께하고, 정말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고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이 샬롬 평강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이 축복 누립시다. 평강이 무궁함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 볼 사람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평강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을 부르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없을까요?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샬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시작과 끝, 또 그의 부모,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역사 속에 8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이 됐고 그의 알레아살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비나하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83명의 대제사장이 있다가 교회가 폐망할 때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살다가 끝난 제사장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담당하실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감당하는 최고의 중요한 역할은 용서의 중개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오직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겠나, 이런 두려움 버리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나는 모른 채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용서의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행여나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마스 그룸이라는 교육학자는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유는 합리적 사유, 사고의 자유, 사유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생각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억울함과 용서 못하는 것과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은 유일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신앙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한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마음은요, 선택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저도 학생 때요, 어떤 잘생긴 분이 저한테 오더니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막 냉면에다가 불고기에다가 시컷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한 표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학생 때 그래도 청렴한 학생이 이런 거나 먹고 찍으면 되겠느냐 욕하고 다녀서 나는 절대로 이 사람 안 찍겠다 그랬는데 표 찍을 때 보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더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취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행동의 자유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 안에서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없이 하는 행동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자원화해서 봉사하시고, 세상에서 끊어야 할 것도요, 내가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끊고 싶으면 끊고, 하고 싶으면 하고, 숨어서 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것은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과 의의 왕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샬롬,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